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을 같이 사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흙이었고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당신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피값으로 건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정말 깨달은 사람들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성화시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될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배경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고 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떻게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왔습니다. 감사하게 지금은 100여 개 나라에서 제자를 찾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일들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전 세계 100여 개국에 전했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이 시간을 빌어서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성도들도 포함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실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이미 믿는 자들은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행하신 겁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전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그치지 않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먼저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뜻이고 그 말은 인간의 가장 근원에 있는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한 선지자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며 사단을 이긴 참된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며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메시아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부터는 그럼 왜 예수가 메시아냐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 왕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역사서입니다. 사실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고 계신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궁극적으로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참된 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한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서고 악한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면에서 어둡게 또 망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왕, 참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자, 역사서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역사서는 주로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왕국 분열 전에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국,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931년부터 BC 722년까지 약 209년간 존재하면서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10지파와 반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남유다로 이렇게 포함이 되고 또 일부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포함되기 때문에 10지파와 반지파로 이제 구성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시조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인데요. 그 여로보암은 시조가 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언약을 어기면서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고 또 다른 날짜의 절기를 지키게 만드는 듯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굉장한 악을 행한 왕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시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총 왕조 자체가 9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대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일들, 왕조가 9개로 되는 굉장히 어떤 피흘림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19명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남유다는 BC 931년부터 BC 587년까지 약 344년간에 20명 정도의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로 구성되었는데요. 이제 이 남유다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선한 왕이 여러 명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아 등 다윗의 길을 따라간 선한 왕이 여러 명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10지파 반으로 구성된 것과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로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세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군사력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에 뒤졌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개요입니다.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것보다 올바른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나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아 등 이런 올바른 왕이 일어납니다. 올바른 왕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제단을 흘고 우상을 깨뜨리고 심지어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일을 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들은 다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어떤 왕은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왕 다윗도 불완전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심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버리고요. 사무엘하 11장 15절에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된 너무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간음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조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조사의 근본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이런 엄청난 다윗왕도 최고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다윗왕도 아주 처참한 비참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로 올바른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왕은 먼저는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을 이길 참된 왕이어야 합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을 세웠다. 시편 18편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올 왕은 큰 구원을 주시는 그런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왕이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는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원더풀이라고 표현합니다. 카운셀러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메시아라고 부르면서도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지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그냥 유일신 사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연한 구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메시아에 대한 해석을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왕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참된 왕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참된 왕임을 계속 우리를 다스리되 정말로 정의와 공의로 다시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되 정말로 인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는 정말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참된 왕은 대적 사단을 이기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참된 왕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나서 죽으실 것인데 왜 그러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골로새 2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향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승리에 대한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신 사건이 완벽하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거죠. 특별히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완벽하게 꺾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마귀를 이기신 참된 왕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는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을 이기시는 참된 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나다나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개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은 주인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자리를 그분이 왕으로 또 그분이 주인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주지 않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노예와 아니면 종들이 또 신하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메시지하는 중에 나온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우리 임금이 되게 하셨다. 우리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에 대한 두 가지로 이렇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부분도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의미가 다 다른 의미가 맞습니다. 구주이면서 동시에 구주라고 할 때 우리 임금이란 것이죠.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시고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참된 왕이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겉으로 볼 땐 그런 어린 양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를 모시고 있습니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이시고 계속 설명한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몇백 년간의 이스라엘의 치열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가 뭐냐면 올바른 왕이 나오면 어떻게 됐는지 니네 알지 않냐? 다윗 왕이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저 여호사밧, 저 요시야, 저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올바른 왕이 나타나지 않을 때 범죄했던 그 모든 범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찔러 쪼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냐? 철저하게 그들은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 그들이 왕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모셨다. 그런 올바른 왕에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너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참된 왕이 오셔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 참된 왕은 부족하지 않고 온전한 왕이신데 우리를 인자로 다스릴 것이고 우리를 자비로 다스릴 것이고 그 참된 왕은 정말 기묘자와 모사인 분이시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충분히 우리 이끌기에 능하신 그 모사이시다. 우리 인생 전체를 올바로 세우실 그런 모사이시다. 그는 평강의 왕이시고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오실 것이다. 너희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대로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보였습니다.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저기 이 목수의 아들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뭐 권세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떵떵거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이제 주로 어부 출신인 그들 볼 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제자 삼으시면서 사역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범죄자로 낙인 찍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죄를 지고 가는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받으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사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교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반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같이 범죄자가 될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저렇게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가 있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범죄자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냐? 그 범죄자가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그걸 믿어야 된다는, 그걸 믿으란 말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최고의 원인으로 꼽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는 나무에 달렸다, 저주받았다는 얘기거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그냥 저주받으신 분이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유대교들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만왕의 왕일 수 있냐. 이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일평생 우리 인생 전체를 영원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만왕의 왕이 메시아가 어떻게 저 이 범죄자 중에 하나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유대교의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끌어끼는 복음이에요. 예.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걸 쉽게 받아들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계시적인 차원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데 겉으로 볼 땐 범죄자한테 드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만왕의 왕이란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을 끊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부분들을 끊고 또 모든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로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며 우리의 대적을 이기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축복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경한다는 거죠. 마치 백성들이 왕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선한 왕이라고 얘기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가까이 가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좋고 너무 존경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무서워서 두렵다는 것보다는 그 존재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주님을 누리시는 수많은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합당한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주님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을 때에 그의 힘으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그의 힘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왕이며 사단을 꺾은 왕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다. 이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먼저 인정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고백 그대로 일평생 주님을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들도 맡으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를 하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 모든 터 위에 우리 주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며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서 인정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인정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져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왕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백성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